아침에 눈을 떠서 무심코 투자 계좌를 열었는데 주가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어제 내가 무심코 누른 버튼 하나 때문에 막 밤새 수십만 원의 이자 빚이 생겼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내가 전혀 뭐랄까 상상도 못한 사이에 말이죠.
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근데 사실 이게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트레이딩 플랫폼에 처음 진입했을 때 겪는 아주 흔한 현실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맞아요. 기계는 내 의도를 막 알아서 찰떡같이 해석해주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입력한 명령어, 딱 그 자체만 완벽하고 무자비하게 실행할 뿐이거든요.
아, 듣고 보니 정말 섬뜩하네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깊게 파헤칠 주제의 핵심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심층 분석할 자료는 2026년 6월 20일에 작성된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그 일명 IBKR 실전 학습 가이드입니다.
네, 투자를 좀 깊게 파보신 분들이라면 이 플랫폼의 악명 높은 복잡성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처음 접속하면 막 무슨 비행기 조종석에 앉은 것처럼 수백 개의 버튼이랑 숫자가 번쩍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미로처럼 복잡해 보이는 전문가용 플랫폼을 어떻게 하면 청취자님의 일상적인 실전 무기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뼈내와 핵심 루틴을 쫙 추출해내는 겁니다.
사실 보통 이런 가이드 문서라고 하면 그 메뉴 위치나 단축키 같은 거 설명하는 지루한 매뉴얼을 떠올리시기 쉽잖아요.
그쵸, 막 재미없는 설명서 같은 느낌이죠.
네, 근데 이 자료는 완전히 다릅니다. 철저하게 실전에서 내 계좌가 박살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생존의 관점에서 플랫폼을 해부하고 있거든요.
자, 좋아요.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이 문서를 읽으면서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건 이게 단순한 주식 앱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단순한 앱이 아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ETF는 물론이고 옵션, 채권, 외환, 막 선물까지 전 세계 자산이 한 계좌로 다 연결된 거대한 생태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쉽게 이해해 보려고 대형 피트니스 센터에 비유를 해봤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요? 그거 흥미롭네요.
네.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웹사이트 화면 있잖아요. 클라이언트 포털? 거기는 헬스장의 안내 데스크랑 락커룸인 거예요. 여기서 막 입출금도 하고 환전도 하고 내 상태를 보는 거죠.
아, 준비를 하는 곳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IBKR 데스크탑 앱은 초보자도 다치지 않게 동선이 쫙 깔린 기본 웨이트장이고요. 반면에 그 악명 높은 TWS, 트레이더 워크스테이션은 진짜 숙련자들만 들어가는 크로스핏 전용 구역인 거죠. 마지막으로 모바일 앱은 운동 중에 언제든 내 심박수 확인하는 스마트워치 같은 거고요.
와, 그 비유 진짜 찰떡이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가이드 문서가 초보자들한테 그 크로스핏 구역, 즉 TWS의 수많은 메뉴를 절대 다 외우려 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수백 개 기능이 있는데 그걸 왜 다 무시하라고 하는 건지 처음엔 좀 약간 의아했거든요.
그게 인간의 뇌는 정보가 막 과부하되면 패닉에 빠지거나 가장 익숙한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행동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안내 데스크에서 준비 운동도 안 하고 바로 크로스핏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드는 셈이죠.
아, 그래서 가이드가 매일 딱 5가지만 반복하라고 시야를 확 좁혀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로그인 보안, 현금과 환전 상태, 워치리스트, 주문 전 리스크 점검, 그리고 체결과 세금 기록 확인, 딱 이 다섯 가지요.
아, 진짜 그렇게 딱 좁혀놓으면 막 호가창이 미친 듯이 깜빡일 때 뇌가 마비돼서 시장가 전량 매수, 이런 치명적인 버튼을 누르는 사고는 확실히 막을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정부의 과부하를 차단하는 게 핵심입니다.
헬스장 비유로 치면 그 복잡한 기구들 쳐다보지도 말고 일단 스쿼트랑 푸시업 딱 5세트만 완벽한 자세로 매일 해라, 이거네요. 자, 그럼 이 생태계 공간을 이해했으니까 이제 실제 투자자가 이 도구들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시간대별 루틴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아주 좋습니다.
저는 가이드에서 하루의 시작을 개장 전, 그러니까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아침 6시부터 9시 20분 사이 로 잡은 게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장이 열리기 전에 그 고요한 시간이 그날 트레이딩의 승패를 다 결정짓는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 호가창이 멈춰 있을 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장 열리는 순간 그냥 시장 속도에 휩쓸려 버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가장 먼저 경제 지표 캘린더를 봐야 합니다. 오늘 막 시장 전체를 흔들 만한 CPI,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지, 아니면 금리 결정하는 FOMC 회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워치리스트를 장기 보유, 단기 기회, 위험감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딱 나누고요. 근데요, 제가 여기서 약간 멈칫했던 대목이 하나 있어요.
오, 어떤 부분이죠?
그 주문 계획을 짤 때요. 그냥 오늘 애플 사야지 이게 아니라 완전한 문장으로 쓰라고 막 요구하더라고요. 뭐 SPY가 전일 고가를 돌파하면 1차로 20주를 진입하고 손절선은 언제로 잡는다 이런 식으로요.
아, 네네.
아니 혼자 매매하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굳이 문장으로 적어야 하는 건가요?
그게 바로 머릿속에 맴도는 막연한 희망사항이랑 구체적인 실행 알고리즘의 차이거든요. 시장이 열리고 내가 산 종목이 갑자기 막 3% 급락하기 시작하면요. 인간의 이성은 1초 만에 증발합니다.
아, 멘붕이 오는 거죠?
네. 글로 명확하게 조건, 수량, 퇴출 시나리오를 안 적어두면 싸네? 물타기 해야지 하면서 충동적으로 감정이 지배당하게 되거든요. 문장으로 쓴다는 건 감정에 개입할 틈을 아예 차단하는 훌륭한 방어막입니다.
아, 뇌가 패닉에 빠졌을 때 기계적으로 따를 수 있는 비상 매뉴얼을 내 손으로 직접 써두는 거군요. 그렇게 장 열리면 손해 금액 자체보다 내 프로세스가 맞게 굴러가는지를 모니터링 해야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 개장 전 루틴 중에서 제가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청취자님을 대신에 하나 따져먹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장이 열리기 전에 뉴스를 보는 건 이해가 가는데 어제 장이 끝난 뒤에 나온 그 액티비티 스테이트먼트 활동 보고서를 매일 아침 제일 먼저 확인하라고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솔직히 어제 매매 다 끝났고 내 계좌 잔고 얼마인지는 앱 키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통 잔고만 확인하시죠?
그니까요. 굳이 그 복잡한 영수증을 매일매일 뜯어보는 건 약간 과한 결벽증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많은 초보자들이 정확히 청취자님처럼 생각하고 그 보고서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보면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오, 더 큰 관점이요? 그게 뭔가요?
투자를 하다 보면 막 차트 분석이 틀려서 돈을 잃기도 하지만 가이드가 경고하는 진짜 무서운 손실은 호가창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계좌의 누수거든요.
계좌의 누수요? 돈이 어디로 샌다는 거죠? 앱 잔고 숫자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잔고 총액은 맞겠죠. 근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앱 메인 화면만 봐서는 절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청취자님이 어제 소형주를 막 여러 번 단타 쳤다고 가정해보죠.
네, 단타 쳐서 한 10만 원 벌었다고 칠게요.
수익이 나서 좋아했는데 활동 보고서를 열어보니까 내가 설정을 잘못 건드려서 매 거래마다 불필요한 외환 변환 수수료가 떼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수수료 합이 막 15만 원이라면요.
헐, 그럼 번 게 아니라 5만 원 손해본 거네요.
네. 게다가 내가 자는 동안 내가 들고 있던 종목이 액면병합을 하거나 배당락이 발생해서 내 마진, 그러니까 증거금 한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면요.
아, 그런 일이 자는 동안 일어날 수 있군요.
이런 미세한 누수랑 계좌의 구조적 변화는 단순 잔고 화면에서 경고등을 안 띄워줍니다. 오직 어젯밤에 모든 기록이 담긴 이 활동 보고서에만 찍히거든요.
와, 진짜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그냥 마트 영수증이 아니라 밤새 내 계좌라는 배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새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레이더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매일 아침 읽는 게 리스크 관리의 최전선이라는 거죠.
완전히 납득이 갑니다. 자, 그럼 아침마다 배에 구멍 없는지도 확인했고 완벽한 매매 계획도 세웠다고 치죠. 근데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그걸 기계에게 전달하는 언어가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주문 유형의 핵심이죠. 가이드에서는 주문을 내 의도를 기계어로 바꾸는 절차라고 아주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문 유형에 대해 좀 짚어볼게요. 가장 기본인 게 시장가랑 지정가잖아요. 초보자들은 보통 당장 사고 싶으니까 속 편하게 시장가를 많이 쓰지 않나요?
있어요. 기계한테 지금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으니까 제일 빨리 팔겠다는 사람한테 무조건 내 돈을 줘버려. 이렇게 명령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유동성 풍부할 땐 괜찮아도 호가가 비어있을 땐 진짜 위험하겠네요.
네. 변동성이 클 때는 말 그대로 재앙이 됩니다.
사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프리마켓, 그 정규장 외 시간의 시나리오를 하나 그려볼게요. 청취자님이 100달러 중에 시장가로 500주 매수 버튼을 딱 누릅니다.
네, 거래량이 턱없이 부족한 시간대죠?
맞아요. 물량이 듬성듬성 있어서 100달러에 50주 사지고 다음 호가인 105달러에 100주 사지고 심지어 120달러에 나머지 물량이 체결돼 버리는 거예요.
나는 100달러에 산 줄 알았는데 평균 단가가 110달러가 훌쩍 넘는 거죠.
그게 바로 슬리피지 현상입니다. 기계는 청취자님의 그 100달러쯤의 의도를 묵살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격 불문, 무조건 매수라는 기계어에 충실했을 뿐이죠.
아, 그래서 가이드가 정규장 밖에서는 절대 시장가 줌을 쓰지 말고 작은 수량의 지정가만 쓰라고 그렇게 빨간 글씨로 경고한 거군요. 그 가이드에 있던 명언이 생각나네요. 체결되지 않는 것도 리스크 관리의 일부다.
네, 억지로 나쁜 가격에 바가지 쓰느니 쿨하게 지정파 걸어두고 안 사지면 포기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요, 이 기계화 번역 과정에서 시장가 남용보다 더 치명적이고 사람들이 진짜 많이 빠지는 함정이 있다면서요?
네, 아주 거대한 함정이 있죠. 바로 마진, 즉 신용거래와 통화의 덫입니다. 마진 계좌요? 사실 저도 국내 지식 앱에서는 막 미수 기능 가끔 쓰거든요. 그냥 내 자본금보다 조금 더 살 수 있게 해주는 기능 아닌가요?
일반적인 앱들은 사용자 보호를 위해 한도를 꽉 막아두죠. 하지만 IBKR 같은 생태계는 자유도를 끝까지 열어두는 대신 모든 책임을 투자자에게 묻습니다.
그럼 마진이 그냥 공짜 보너스가 아니란 거네요?
절대 아니죠. 계좌의 변동성을 위아래로 증폭시키는 무시무시한 레버리지입니다. 오프닝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그 밤새 수십만 원 이자가 생기는 최악의 시나리오 있잖아요.
네네, 그거 진짜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버튼 한 번에 빚더미 앉게 되는 건가요?
자, 청취자님 계좌에 한국 돈 원화만 딱 2천만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오늘 밤 애플 주식이 너무 좋아 보여서 환전하는 걸 깜빡하고 마진 계좌 상태에서 애플 주식 1천만 원어치를 바로 매수 클릭했습니다.
달러가 없으니까 매수 불가라고 막아주지 않나요?
아니요, 친절하게 바로 사줍니다. 체결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죠?
오,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이면의 로직을 보면요. 청취자님의 원화 2천만 원은 그대로 담보로 묶인 상태에서 플랫폼이 1천만 원어치의 달러를 연 6에서 7%의 고금리로 대출해준 겁니다.
헐, 환전을 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네. 나는 내 돈으로 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이자의 달러 대출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며칠 뒤에 활동 보고서를 열어보고 나서야 매일 내 계좌에서 엄청난 달러 이자가 현금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와, 기계어를 정확히 이해 못하면 진짜 혹독한 수강료를 치르게 되네요. 호가창 백날 분석해봐야 이런 플랫폼 메커니즘을 모르면 그냥 밑빠진 독에 물붓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감정적 실수나 이런 주문 오류를 막기 위해 브래켓 주문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겁니다.
아, 브래켓 주문이요? 그거 진입 주문, 이익 실현, 손절을 하나로 딱 묶어서 한 번에 던지는 거 맞죠?
네, 그야말로 기계어 번역의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100달러에 매수 걸어두고 체결되면 바로 위로는 110달러의 이익 실현, 아래로는 95달러의 손절이 쫙 세팅되는 거잖아요. 제가 막 커피 타러 간 사이에 주가가 폭락해도 95달러에 도달하는 그 순간 기계가 알아서 탈주시켜주는 거죠.
정확합니다. 호가창 보면서 제발 올라라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감정을 완벽히 배제하는 안전벨트입니다.
야, 진짜 좋네요. 근데 그 주문 전에 10초 체크리스트 확인하라는 내용도 있었잖아요. 거기서 TIF라는 항목이 되게 강조되던데 이게 뭔가요?
TIF는 Time in Force, 그러니까 이 주문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그 수명을 기계한테 정해주는 겁니다.
아, 수명이요?
네. 데이로 설정하면 오늘 장 끝나고 취소되지만 GTC로 설정하면 내가 직접 취소하기 전까지 몇 달이고 주문이 계속 살아있거든요.
혹 한 달 전에 무심코 엄청 낮은 가격에 GTC로 매수 걸어놓은 걸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장 폭락해서 내 의도랑 상관없이 막 체결돼버리면 진짜 대참사겠네요. 무조건 확인하겠어요.
네, 필수입니다.
자, 이렇게 매매 기본기랑 리스크를 숙지하고 나면요. 솔직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 화려한 기능에 눈을 돌리게 되잖아요. 전문 트레이더처럼 막 옵션도 해보고 싶고 특히나 내가 자는 동안 알아서 돈 벌어주는 API 자동 매매 이거 너무 달콤한 유혹 아닌가요?
자본시장이라는 위험한 놀이공원에 왔으니까 기왕이면 제일 크고 빠른 롤러코스터 타고 싶은 게 인간 본성이죠. 하지만 가이드는 여기서 급브레이크를 아주 세게 밟습니다.
아, 철저한 성장 로드맵을 딱 제시하더라고요. 저는 특히 API 활용 5단계 로드맵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어떤 점이 인상 깊으셨나요?
보통 API라고 하면 막 유튜브 광고처럼 자판기처럼 돈 복사해주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이드의 1단계는 매매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 마법의 로봇 환상은 버리셔야 합니다. 가이드가 제시하는 1단계는 플렉스 쿼리라는 걸 이용해서 내 수수료랑 손익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기록의 자동화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버는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내 계좌 상태 파악하는 잔고 정리부터 자동화라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2단계가 포지션 조회, 3단계가 리스크 감시 대시보드 만들기입니다. 내 마진 여유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알람 띄우게 만드는 거죠.
그럼 자동 매매는 언제 하는 거예요?
기계의 매수 매도를 온전히 맡기는 건 완전 마지막 5단계입니다. 그것도 비상시에 모든 전원을 셧다운시키는 킬 스위치를 완벽하게 구축한 다음에야 시도하라고 권하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가이드를 보면서 깨달은 게 우리가 꿈꾸는 API는 돈을 벌어다주는 마법사지만요. 실전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야 할 API는 따로 있다는 거였어요.
오, 그게 뭔가요?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내 손실 한도를 감시해주는 디지털 회계사이자 무자비한 리스크 관리자. 딱 이거더라고요.
와, 완벽한 통찰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그렇다면 청취자님들은 대체 언제쯤 이 방대한 플랫폼의 도구들을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될까 하는 거죠? 그 로드맵의 타임라인을 보면 좀 숨이 막히실 수도 있습니다.
아, 맞아요. 처음 2주간은 그 멋있는 TWS 화면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오직 클라이언트 포털이랑 데스크탑에서 그것도 엄청 작은 금액으로 지정가 연습만 하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3주차부터 8주차까지 두 달 가까이 시간 동안 브래킷 주문 구조 익히고 마진 원리를 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옵션이나 API는 수개월 뒤에나 만질 자격이 주어지죠.
솔직히 한국인 특성상 아니 주식 투자하는데 무슨 두 달씩 매뉴얼 보면서 단계를 밟아 너무 답답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엄청 답답하시겠죠. 근데 자전거 처음 타는 사람이 첫날부터 알프스 산맥에서 산악자전거를 탈 순 없잖아요. 브레이크 잡는 법, 넘어졌을 때 덜 다치는 낙법부터 근육에 새겨야 절벽에서 안 떨어집니다. 살아남아야 돈 벌 기회도 생기는 거니까요.
살아남아야 돈을 번다. 이보다 확실한 진리가 있을까요? 자, 청취자님, 어느덧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짧게 요약해볼까요?
네, 플랫폼은 단순한 앱이 아니라 거대한 생태계라는 것부터 시작했죠.
맞아요. 생존하려면 매일 아침 활동보고서로 계좌 누수를 점검해야 하고요. 또 내 의도를 슬리피지나 마진 함정 없이 기계어로 완벽히 번역하는 브래킷 주문, 그리고 10초 체크리스트를 체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려한 기능에 빠지기 전에 리스크 관리부터 자동화하는 지루하지만 확실한 성장 로드맵을 밟아야 하고요. 결국 그 날카로운 칼을 쥐고 있는 건 인간의 규율과 원칙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정말 완벽한 정리입니다. 근데 청취자님, 저희가 이 훌륭한 가이드를 덮기 정해요. 이 자료의 행간에 숨어있는 약간은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나 꺼내볼까 합니다.
오, 흥미롭네요. 어떤 부분이죠?
자료를 쭉 보면요. 거의 모든 새로운 전략이나 복잡한 API 짤 때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제발 반드시 페이퍼 트레이딩, 그러니까 가상 계좌에서 먼저 완벽하게 검증하라고 끊임없이 말하거든요.
맞아요. IBKR은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실제 시장 데이터랑 똑같이 테스트해볼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래놀이터를 제공하잖아요.
그렇다면 청취자님, 한번 생각해보시죠. 도대체 왜 수많은 투자자들은 이 완벽하고 안전한 모의 검증 단계를 눈앞에 두고도 기어코 그걸 건너뛰는 걸까요?
아,
왜 굳이 피땀 흘려 모은 내 진짜 돈을 재물로 바쳐가면서까지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낯선 전략을 당장 실전에서 테스트하려고 안달인 걸까요?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어쩌면요, 트레이딩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최악의 리스크는 플랫폼의 복잡성이나 무자비한 마진 이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검증이라는 그 지루한 과정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빨리빨리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조급함, 바로 그 자체가 아닐까요?
아, 정말 전국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오늘 밤 모니터 앞에서 내일의 매매 계획을 문장으로 적어내려 가시면서 이 질문을 깊게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취자님의 투자 생존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고민하는 심층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날카롭고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